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닥쳐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끊어서 그 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우선 마태가 기록한 이 재난의 목적과 누가가 기록한 재난의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가 기록한 재난의 목적은 정말 종말에 나타날 전체의 그림을 설명한 것이라면 누가가 설명한 그림은 예수님 한 시대에 실제적으로 벌어질 그런 단편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 역사는 또 실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죠. 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 한 시대에 벌어질 이 기사는 하나의 그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이콘을 탁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아이콘이 상징했던 전체의 내용들이 그 안에 펼쳐지죠. 마태는 그 전체를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그 전체의 하나 아이콘 같은 성격의 기사를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을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우선 이 시대가 네로 황제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 못지않게 학정을 펼쳤던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플루루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네로 못지않은 아주 악행을 유대인들에게 저질렀죠. 예루살렘 성전에 침공을 해서 그 성전 금고에서 돈을 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액수는 아닌데 17달란트,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액수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이 됩니다. 성전 모독은 적어도 그들에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엄중한 큰 사고죠. 해서 이 시기가 AD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이것이 무얼로 촉발이 되냐 하면 유다 독립전쟁으로 촉발이 됩니다.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과 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 아버지와 함께 진군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끌고 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돼요. 이때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부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과 직결되어 있는 역사 하나가 있죠. 그건 전쟁사인데 마사다 전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함락을 지켜보면서 로마 군대를 피해서 도망간 무리들이 960명이 사막 한복판에,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 한 남산 크기만한 크기로 우뚝 솟은 마사다라는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히브리 말로 요새라는 뜻인데 이 요새는 AD 34년경에 헤롯 왕이 늘 유대 총독으로서 정치를 했지만 항상 한켠이 불안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반역하고 뒤집어 풀지 모른다 해서 만들어 놓은 별궁입니다. 이 마사다가. 가끔 거기 가서 또 쉬기도 하고 했던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헤롯의 별궁 정도로 보면 됩니다. 또 향후에는 혹 있을지 모를 유대인들의 반란을 염려해서 은신처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일부 유대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요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요새에 모두 960명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천연의 요새인지 우리 그림을 한번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일반인들이 그 맨손으로 올라가긴 굉장히 험한 지형인데 요즘은 뭐 케이블카도 돼 있고 코스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당시 그들이 어떤 항전을 펼쳤는가 그 흔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군대가 아무리 진격을 해도 지형 자체가 저러니까 함락이 안 되죠. 해서 로마의 유명한 실바 장군이 그 옆에다가 성하고 붙여서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 위에다가 투석기 한 20km 정도 되는 돌을 쏠수 있는 투석기를 전부 설치를 하고 결국 침공을 해서 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항전을 하지 않은 채 고요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전부 자결을 했습니다. 모두 7명만 남겨놓고 전부 자결을 했어요. 7명은 어린아이 5과 여인 2분 이렇게 모두가 나머지는 자결을 한 겁니다. 그 전날 밤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기긴 했으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유명한 이제 마사다 전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신병 교육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코스가 모든 신병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밤에 그것도 마사다 요새로 전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는 점령되지 않는다. 라는 구호로 모든 신병 교육을 여기서 마친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결의죠. 그만큼 이 마사다 전투는 이스라엘 전쟁사에 아주 끔찍한 기록입니다. 이 요새는 지금도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또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제 기록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죠. 21절을 좀 볼까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곧 예루살렘에 닥쳐질 이 로마 군대에 이 가공할 만한 어마어마한 공격이 어떠함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의역을 좀한 거죠. 전쟁의 여인들이 아이를 베고 아이를 젖을 먹이는 것 자체가 큰 고생이죠. 그런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자체가. 전쟁이 나면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끔찍하죠. 그리고 제일 고통당하는 부류가 여성과 노약자, 어린아이들입니다. 23절, 24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흩뿌려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시초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수천 년 유랑생활 끝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25절을 볼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곤고하다는 말은 사실 묶인다 그 말입니다. 걱정에 묶이고 불안에 묶이고 또 염려에 묶여 사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재난들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혹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있을 때, 재난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 종말이 올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답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 종말을 알리는 데 이 재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알리는 데 재난의 사인이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누가 오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달라요. 단순히 그래야 세상이 끝이 난다 로만 우리가 이런 재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드는 세상이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정례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점점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사건, 사고, 정황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정례미가 떨어져요. 그 옛날 우리 1세대들이 불렀던 유명한 복음성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정례미가 떨어져야 그 고백이 저절로 노래로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그 환경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파괴된 부메랑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갚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가공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점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례미를 뗍니다. 정을 떼요. 그리고 한켠에 뭐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질까요? 우리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뭐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은 더디 오고 두려움은 속히 온다. 여러분 정말 신랑의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제가 기시록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곱 교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 성도들에게 뜨뜻 미지근했던 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정의는 우리 개념의 그런 열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에 대한 열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은 강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건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미쳐서 하게 됩니다. 미쳐서 복음 전하게 되고 미쳐서 선교하게 되고 미쳐서 헌신하게 되는 거지, 그거를 열심을 내자 머리에 띠 두르고 어깨 두르고 구호로 주장할 속성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열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사는데도 우리 모든 사고의 스케줄, 패턴, 우리 일상의 스케줄이 그분께 열중해 있어야 돼요. 과거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돈 벌러 사우디아라비아 그 더운 나라에 또는 월남에 전쟁터로 갔어요. 중동으로 갔죠. 중동 바람이 한참 불었죠. 그리고 또 독일의 광부로 또 간절인 우리 어린 자매들이 간호사로, 말이 간호사지 그 시체 닦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기 싫은 일을 불러다가 아주 약한 임금을 주고 시켰죠. 그렇게 멀리 떠나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통신수단이 굉장히 척박했지 않습니까? 기껏 이래야 이제 편지나 엽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주고받는 것. 어쩌다 이제 국제전화라도 겨우 연결이 되면 막 요금 올라갈까 봐 전화 걸자마자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그리고 통화를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 이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또 고국에서는 부녀자들이 애를 걸리고 업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때 양자간의 형벌이 뭐예요? 보고 싶을 때 그리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남겨진 아내들은 여보 당신 언제 와? 아빠 언제 오세요? 이게 늘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의 아주 아린 기다림이었죠. 그게 참 벌이에요, 벌. 우리 신랑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심성으로 과연 기다림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우리 아직도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숙제해놓은 애들은 숙제 검사를 기다리는데 숙제 안 해놓은 애들은 종례 시간이 두려워지죠. 수업 시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될 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페이지를 또 우리가 이렇게 맡아 새 아침을 엽니다. 또 그렇게 또 일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 속에 한 페이지지만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다시 오심을 열중하는 스케줄이 되시고 또 그런 기다림으로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중한 하루를 위해서 오실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생의 타임 스케줄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신랑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킬.